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두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혼증서와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설교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10절부터 12절은 이혼증서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크게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크게 지금 네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각각의 설교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는 처음에 섬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큰 두 번째 설교죠. 그때는 다시 처음에는 금하지 마라.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는 소금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에서도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나 찍어내라. 그렇게 하셨고 그 뒤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혼증서와 관련되는 내용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율법은 이혼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도 좋다 했던 이 모세율법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읽은 이 10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앞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격하게 좀 더 본질에 가깝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제자들만 따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어지간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갖다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래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제자들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답하신 내용이 굉장히 듣는 제자들, 뭐 듣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 심지어 오늘날 문 남성들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이상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러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남편이죠.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입니다.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12절 여자도 별개가 아니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다시 결혼을 하면 재혼을 하면 그것은 처음 결혼했던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두 번째 설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게 율법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단 말이죠. 율법대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대로 했지만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안 하려면 쭉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면 뭐 간음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만약에 다른 여자랑 재혼할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다 대부분은 다른 여자랑 재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율법 자체를 만들든지 하지 이혼증서 써서 주면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너 재혼하면 너 그 간음이야?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절대로 율법을 기준 삼아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감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대로 행해도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은 이혼과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 증서만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율법이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율법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혼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가장 최저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개돼지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밑바닥 기본은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결혼관계, 모든 남녀관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가늠하지 마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늠을 할 지경이 생기거나 가늠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죄를 짓는 때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가늠하지 말고 만약에 네 아내가 싫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줘서 네 아내를 버려도 좋다. 그 다음에 재혼해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수준으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 수준까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재혼하면 가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수준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조금 더 고상한,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조금 더 고상한 본질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의 경우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고상한 결혼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배우자 사이에 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서 가늠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혼증서 써서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아내에게 내가 옳지 않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적절하지 않은 감정을 품는다든지 적절하지 않은 언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사드리러 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그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그것도 죄예요. 내가 부모랑 떨어져서 아내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 가정 안에서 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이거는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결혼과 가정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도둑질도 그렇고요, 살인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하면 입만 아픈데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실제로 가서 그 여자랑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도,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어도 마음이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마음이 살인을 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보고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벌써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율법을 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율법도 다 마찬가지. 도둑질, 살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여서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도둑질이야. 그건 살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앞에 있던 내용들이 강조가 된 것이니까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켰다 해도, 율법 내용을 온전하게 다 순종하고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에 있는 대로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율법대로라면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옳은 거죠. 율법을 우리가 저촉한 건 아니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율법대로 치면 옳은 건 맞지. 그러나 너는 그건 간음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너를 가늠한 자로 평가하실 것이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혼여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치면 율법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 그것까지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기준으로 이웃에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치면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게 여김을 받거나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해주는 때들이 훨씬 더 많죠.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해준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겠습니까? 못해줄 때가 많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딴 사람이 보면 정말로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이웃에게 잘할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옳다고 여김을 받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한 그 행동 가지고 칭찬 들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늘 알고 그 손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 수긍이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고작 생각해낸 건 요겁니다. 대부분은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내나 남편 배우자에게 하는 거는 저 왼수 같은 놈한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이것만 해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죠. 그런데 자녀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자녀에게 저렇게 더 잘해줄 수가 없다 싶은 만큼 늘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 자녀를 섬겨주고 하는데도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분들도 정말 못돼 먹은 인간처럼 그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하는 그러면서도 더 못해준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내 이웃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다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옳게 여기를 받을 수 없다. 기준을 그렇게 잡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식 대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또 송구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에 서로 서로를 열심히 섬겨주는 마음들이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악한 이웃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대할 때에 고작 율법이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졌던 낮은 수준의 율법을 기준 삼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준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